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요셉을 모함해서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보디발의 아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자기가 유혹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걸 덮어 씌워서 옥에다가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놈이 총리가 됐답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참 난감한 문제일 터인데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번 해보셔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님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애굽에 곡식 사겠다고 끄덕거리고 갔죠. 만약에 가나안에 있을 때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단다 이 소문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감히 거기 곡식 산다고 갔겠습니까?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갔죠. 갔는데 괜히 붙들고 너희들 이놈 간첩이지 이 땅을 염탐하러 왔지 그래서 속으로는요 왜 괜한 생사람을 이렇게 잡느냐고 할 말은 별로 없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안 얘기까지 나오게 돼버렸는데 자기들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형님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될 줄 알았더라면요. 절대 팔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요. 아무리 안 입고 와도 아마 잘 해줬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밉다고요? 좀 못났다고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팔 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저도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만은 그 군에서 밑에 쫄병을 몹시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제대하고 제철에 와서 취직을 했답니다. 얼마 후에요?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 쫄병이 제대하고요. 제대를 뭐 했으니까 왔겠지만은 제철에 바로 자기 직속 상관이 됐더랍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웬만하면 막 사표내고 떠나버리든지 딴 곳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요. 차라리 괴롭히지나 말고 대접이나 잘해주고 쫄병이라도 잘 돌봐줬더라면요. 그때 얼마나 좋은 결과가 맺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밑에 사람 잘 대우해줬더라면 나중에 자기가 그 대우를 다 받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가장 군대에서 끄덕거리다가 그런 기회를 차버린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란 촌 말이죠. 구약에는 그 이름도 안 나오던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뒤져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 있었는지 흔적도 없던 그 촌 사람들입니다. 이 촌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참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잘하면요. 의사도 못 고치던 병도 다 고칠 수 있죠. 평생 일어나 보지 못했던 안전병이도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도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니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요. 이 고향 사람들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복을 차도요. 어떻게 이런 복을 그냥 차내버렸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일인가 조만간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마 고향을 한번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플랜카드가 아마 거리에 도배가 될 거고요. 안다는 사람들 친척 요만큼이라도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고향을 방문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출세를 좀 못하셨던 모양이죠. 고향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박대해서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요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온 예수님을 정말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반가운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시큰둥해서 옆에다가 그냥 막 귀찮은 영감 모시듯이 그냥 막 옆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 그냥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려야겠는지 이 고향 사람들하고 좀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본문의 앞부분은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셔서 회당에 가셨더니 하필이면 이사야의 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 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쭉 펴시더니요. 설교를 쫙 해내려갔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랬는데 이 말이 우리말로는 좀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 설교 잘하십니다.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들이 감탄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실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쓰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오랫도록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요,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만은 옛날 말이 되고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은 겨우 읽고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은 히브리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쫙 펴들고 쫙 읽어 내려가면서 멋지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한 겁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다. 그랬단 얘기죠. 옛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글을 대부분 글을 모르고 있을 때요. 한문책 쫙 펴놔놓고 읽고 설명하면 존경스럽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저 존경스러울 밖에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을 많이 아는 편입니다만 옛날 우스개에 그 글도 모르는 녀석이 이렇게 가면서 저 폼 잡고 잰 이야기가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괜히 글 잘 안다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야 저거 뭔데? 그러니까 전봇대에 옛날에 많이 써놨던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불조심 왜 써놓은 거예요? 저거 뭔데? 하니까 그것도 모르나 바보야. 전봇대. 조금 가다 하니까 글자가 네 개가 적혔습니다. 네 글자는 주로 뭐죠? 옛날의 글자예요. 반공, 방첩 이런 겁니다. 저거는 뭔데? 또 전봇대. 그런 얘기가 남아있었던 걸로 봐서 우리가 이 모든 국민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때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한문책 쫙 펴놔놓고 읽어가지고 설명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장면이 그런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탁 받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씀에 감격해서 이야 하고 놀래놓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뭡니까? 22절 끝에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놀랬으면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은혜로 그냥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그 바디메오 있죠. 소경 바디메오. 사람들이 훅 지나가는데 시끄럽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웬일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요. 나사렛 예수신이라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은요. 나사렛 예수신이라고 가르쳐줬는데 이 소경이 갑자기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꽝을 지릅니다. 사람이 시끄럽다고 뭐라 그래도요? 그대로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르쳐주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려는 메시아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요 뭐라고 불러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감격이 돼서 놀래서 쳐다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뭔고 하니까 아하, 이 사람 우리 동네에서 우리하고 같이 크던 그 요셉의 집 그 아들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놀라서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에요 현재 그 능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같이 자라났던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된 뒤에도요 그 고향에 가보면 고향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보다가는 어릴 때 자기들과 함께 뛰놀고 아니면 동네 사람들한테 야단 맞고 뭐 바보같이 하던 거 이런 것들만 주로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어느 글에 보니까 고향이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통령이 자기 마을에 고향 마을을 착 방문하면 담장 넘어서 어른들이 수군댄답니다. 코칠질이 왔다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게 고향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대통령이고 나라의 큰 어른인데 고향에 가면요. 고향 옛날 어른들이 코칠질이 왔다고? 이러는 게 고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고향이라는 곳이 그 사람의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여기에서 자랄 때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곳이 고향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뭘 기억하는 거니까 그 옛날에 망나니 짓 하던 것, 그 옛날에 바보 짓 하던 것 이것만 자꾸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변해가고 있을 때의 과거의 모습이나 어릴 때의 모습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만 자꾸 바라보면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요, 뭐 인격 제해버리고 그분이 전하는 그 가르침 이런 걸 빼고 나면 참 사람 별것 아닙니다. 우리 흔히 잘하는 말로 목욕탕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 찾으려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 방법 없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냥 막 살이 좀 올라 있는 사람은 보기가 좀 낫고요, 비쩍 마른 사람 보기 안 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는 환자요. 수술실 들어가는 환자는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째고 이거 바느질 하듯이 꿰매고 이러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요. 그냥 뭐 토끼 뱃째가 꿰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래요. 그때 생각이 아 그래야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술 들어간다고요. 몸에 호스 여러 개 꼽아가지고 그냥 허연 천 덮어가지고 그냥 저 마취된 상태에서 두르르 끌고 들어가는 거 옆에 지켜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 뭔지 이런 거 관계없잖아요. 인격제하고요. 그분이 가르치는 훌륭한 가르침을 빼고 나면 이런 사람은 참 별거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했던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니 느닷없이 인간적인 모습에 집착해버리느라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보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했다가 느닷없이 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 이러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놔두면 이 사람들이 할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버립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그 다음 인용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할 거지? 이런 뜻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담이래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의사라면 당신 병부터 한번 고쳐보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의사가요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자기가 병이 든 것조차도 모르는 의사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어떤 내과 의사가 자기 부인이 암이 들은 걸 몰랐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부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네가 무슨 의사냐 이러는 거예요. 저거 마누라 하나 챙길 줄도 모르는 네가 무슨 의사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사람의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그러니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힘껏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죠.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당신 병부터 고쳐보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뭔가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런 말을 고향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대단한 일을 행했다, 큰 일을 행했다면서요? 이적을 행했다면서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오. 그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여기 없습니다만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한다 해도 나는 그런 일은 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누가 이 비슷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당신이 의사라면 당신 병부터 한번 고쳐보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던졌던 사람이 사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보시오. 특별히 이런 그 예수를 조롱하고 능력을 막무가내로 보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또 특별히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예수를 만나보기를 참 되게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죄수가 돼서 헤롯에게 보내진 겁니다. 헤롯이 아주 반가웠대요. 왜 반가운지 아십니까? 이야, 그렇게 능력이 있다던 사람인데 이적을 한번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더니 헤롯이 은근히 실망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왼편 강도가 그랬고요. 당시의 관원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 라고 조롱을 했더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막 그냥 정말로 내려오라는 대로 한번 팍 내려가가지고 그런 이적을 보여줘버려서 입을 확 틀어막아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이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놀잇감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면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셔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정돈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조롱하고 놀잇감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헐값으로 도매금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값을 매기는데 여러분 사람의 값을 뭘로 매겨야 됩니까? 사람이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값을 매긴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가령 사람의 고기를 값으로 치면 이게 얼마나 되나요? 소 한 마리보다 못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별 관계는 없지만 참 쳐다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책을 무게로 달아서 파는 경우 있죠. 여러분, 책이라는 것이 한 권 쓰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 책을 그냥 무게로서 달아 팔면 그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무게로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비슷한 예는 참 많습니다. 요즘 뭐 사진, 카메라, 저 필름 넣어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참 제가 붕괴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열심히 찍어서 사진관에 갖다 맡겼는데 사진관에 실수해가 필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진관 사진 넣어주는 용지 그 밑에 보면 그 용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요. 새 필름으로 교환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 사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 필름이 없어졌습니다. 그 필름하고 새 필름 한 통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그런 문구를 보면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요.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이 차례 쓰지 말든지.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걸 써놨느냐 그 말입니다. 책을 무게로 달아 파는 것, 옷을 무게로 달아 파는 것, 사람을 무게로 달아서 값을 매기는 것,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짓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놀이감으로 여기고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라고 조롱하는 것,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군에 갈 때 성악을 전공한 친구 하나하고 어쩌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되었어요. 물론 가서 만났습니다만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성악을 전공했대요. 그 친구 많이 맞았습니다. 내후반에서나 고참들이요. 야, 노래 한 곡 불러. 그래서 친구 노래 서 불러. 그러면 야, 그거 치우고 뽕 잡으러. 고상한 노래 그거 치우고 그거 말고 막 뽕 잡으러 해봐, 뽕 잡으러. 성악하는 분들 뽕짝 좋아합니까? 질색합니다. 그것도 노래냐 이럽니다. 뽕짝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셔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악하는 사람들이요. 그 뽕짝이나 뭐 있죠. 트로트나 뭐 이런 거요. 듣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걸 부르래요. 그게 노래라고. 이 친구 노래 안 부르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맞으면 맞았지.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훈련소 같이 뛸 때요. 그 훈련소 뛰면서 딴 거 합니까? 노래를 부르든 구령을 붙이든 막 악을 팍팍 쓰고 뛰거든요. 그 옆에서 같이 뛰면서 하지마. 괜히 그 목 베리면 재산 잃는 거 마찬가지로 하지마. 그러고 대신 내 불러줄게, 내 저 질러줄게. 그래서 옆에서 그만 막 질러대고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한번 구경해 보겠다고 덤비는 고향 사람들의 그 심사가 얼마나 고약한 심사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빴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해서 이 복음이요 결국은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배척받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것 그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바람에 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예수님 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25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생각할 때요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서 자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엘리야 두고 가마부이 죽일 놈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엘리야가 했는 일이 뭔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준 사람은 이방인 여자였다 이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두고 이방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거 어떻게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 27절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도 마찬가지네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 그 나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정말 위대한 선지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가만 보니까 이구요 예산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28절 29절에 보세요. 예수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이 이야기가 왜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나게 했는지를 가만히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다 버려두고 이방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요. 이 얘기가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척함으로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 생각에 엘리사고 엘리야고 예수고 다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던 겁니다. 비유컨대요. 자기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못됐으면 자기 자식 굶기면서 이웃집 자식 배불리 먹이는 거하고 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가끔 뭐 예전 이야기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 이거 금방 풍지박산이 날 것 같으니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 집에서 길렀던 종, 하인에게 회사를 넘겨줘버리는 이런 예도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갔었다. 이 얘기를 듣고 화 안 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던 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자기 조상들의 그 완악함이나 죄악을 보면서요, 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옳았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회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간에 기분부터 먼저 나빠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복이었지만 이걸 깨끗하게 차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분이 같이 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기분이 몹시 나빠서 이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시는데 내 기분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 어느 쪽이 더 힘이 있습니까?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기분이나 여러분들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나 이 나사렛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그냥 차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그 기분,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이 나쁘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감정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저 굴러온 복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늦게 신학교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한국 교단의 이 큰 인물들 중에 상당수가요, 우리 교단 출신이더라고요. 말하자면 다른 교단에서 큰 인물들이요, 저 사람도 우리 교단 출신, 저 사람도 우리 교단 출신,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우리 교단 출신들이 다른 교단에 가서 큰 일꾼들이 됐는가? 이게 참 궁금해서 이리저리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요. 좀 젊은 시절에 좀 조그마한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한 걸 이렇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쫓아내 버린 겁니다. 사소한 잘못으로 다른 교단에 가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된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제가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 저분도 우리 교단 출신이고 저분도 우리 교단 출신이다. 자랑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속이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지만 우리 실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잘함으로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해서 다 그쪽 교단이 살찌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막 좀 안 좋은 편입니다만 손가락만 빠는 거죠. 잘못했을 때 잘못을 눈감아주자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잘못에 대해서도 교정을 하고 책망해가면서 바루어가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좀 잘못하면 다 잘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단에 있는 큰 교회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 교회에 이 고신 교단이 끼친 선한 영향을 감안해서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교단에 있으면서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기분이 참 묘해요. 여러분, 우리 교단 신학대학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참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 된다, 기도라도 하고 재정 후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요, 이 교단이 한국교회에 끼친 선한 역량을 생각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 있으시면서 우리 교단 신학대원 지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정돈하면서 저는 세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마음이 넓지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요? 치고받고 싸우다가도요, 또 쉽게 잘 풉니다. 뭐 그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술 한잔하고 뭐 풀기도 하고 쉽게 잘 풀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좀 잘 안 돼요. 어지간히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요,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넓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결론 첫 번째입니다. 인간을 너무 보지 말고요, 그 보잘것없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좀 봅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지, 사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별다른 사람 잘 없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같으면 참 진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좋은 사람이겠다. 몇 사람이나 나옵니까? 이 사람은 이런 데로 흠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데로 흠이 있고 대체로 다 있어요. 그런 흠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 너무 보지 말자 그런 얘기죠. 단지 뭡니까? 그런 흠도 있고 탈도 있고 성질도 안 좋고 막 별로 꼴도 보기 싫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 찾으려고 버티다가 결혼 못하는 노총과 노처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 그리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치 아니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참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거요? 뭐 어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다들 안 싸우시겠지만은 혹시 싸운다면요, 뭘 갖고 싸우세요? 아들 보는 데서는 싸우지 마셔요.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휴, 우리 아버지 엄마 언제 철들 났고 저런 거 갖고 싸우노? 이랬답니다. 대체로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고 흠이 많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인간적인 모습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더라도 좀 덮어가면서 넘어갑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으니 이거 귀하다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성도들을 여겨 가십시다. 인간 보지 말고요, 하나님 보셔요.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그 형제들과 함께 컸던 그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에 주목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당장 눈앞에 보인 현실 보다가는요, 훗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그려가면서 생활합시다. 지금 당장은 참 볼품없는 사람이라도요, 훗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좀 했었어야 하죠. 나사렛 촌동네에서 큰 나사렛 예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촌놈이지만,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도 촌놈이고 다 같은 촌놈이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해본 겁니다. 특히 크는 아이들 있잖아요. 말썽도 많이 부리고 애도 많이 먹이고 장난도 심하고 시끄럽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떤 아이가 될지 우린 모르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고 믿고 아이들 소중하게 여기고요, 우리 형제들 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그 인터넷에 유명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아들에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충고 삼아서 써놓은 게 한 스무 가지 정도 되던가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인터넷에 크게 떠돌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뭐 대단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꼭 화장실에 가거라. 그런 습관을 들여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에 바쁠 때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잘 다녀오면요. 낮에 갑자기 바쁠 때요. 화장실 찾느라고 급하게 뛰어다니 이런 그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 중에 하나죠. 아침에 화장실에 꼭 다녀오거라. 그렇게 버릇을 들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데도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거 하나가 뭐 있느냐면 오빠라고 부를 만한 여자친구를 좀 잘 사귀어 두어라. 그 다음 그 뒤 해설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혹 한두 명은 장차 네가 감히 우르르 보지도 못할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인물이 혹시 고향을 찾아올 때 널 보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큰 행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빠라고 부를 만한 여자친구나 동생들을 좀 잘 사귀어 두어라 아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저보고 오빠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 구절이 그렇게 참 매력적으로 들렸었는데 꿈은 깨야죠. 먼 훗날을 생각하면 먼 훗날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던져주는 것이요. 이 참 가슴에 참 찡하게 와 닿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먼 장례를 미리 좀 내다보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 미술 뭐죠? 미술 대회? 잘 모르겠습니다. 미술 콩쿠르에서요 대상을 받은 딸이 있습니다. 미리 사인 한 장 정도 받아 두시지요. 아니면 그림 한 장 정도 습작품이라도 하나 얻어 두시든지요. 압니까? 세월이 좀 흐른 후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팔릴지 그거 누가 압니까? 습작품 하나라도요? 만져보기 어려운 때 그런 위대한 화가가 될지 그거 누가 압니까?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란 뜻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도 못한 채 그런 동생을 팔아먹기를 안 했나 그런 인물을 감옥에 쳐넣지를 안 했나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사람을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결론은요. 그런 거 다 놓치더라도요. 함께 믿는 형제들, 장래 어떻게 될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쫓아내시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무심코 문전박대한 그 예수님이 장차 온 세상을 호령할 날이 옵니다. 그렇게 박대했던 그 예수님이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위대한 왕으로 세상에 다시 등장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제멋대로 입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속담대로 한다면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겁니다. 절대 예수님을 내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내가 받았는지 그 복 다 끌어안고 주님 앞에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럴 뿐이라고 믿고 오히려 이런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인다면 내가 받은 이 큰 복을요.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복을 잊지 마시고 감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